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늘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갈등과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세상이 오실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정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government, 곧 정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그 주님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상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도 그 주님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주님이 받으신 징계는 우리의 죄악을 위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평화를 공포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 발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적인 평화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평강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평강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72편에서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애물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행위가 다름 아닌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께 절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친 행위 그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음을 아마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이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배하리라는 오래된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바로 입은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께 감사드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4장.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사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참을성 있게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거느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온 우주에 미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결치는 대로 흔들리거나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훈을 전해줄 때마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몸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인내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기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가 자라고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친 마음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서 온갖 더러운 것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썩고 욕정의 눈이 어두워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웠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처럼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에게 참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십시오. 악마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도둑질을 해온 사람이라도 더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번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더럽거나 남을 해치는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선하고 도움되는 말만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것을 보증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은 못된 마음과 함께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늘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2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장을 날마다 두 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수장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수장을 바칠 때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당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수당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1년 되는 흠없는 어린 수장 두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우 곡식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월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식이다. 수당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수당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식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밭을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반 흰식이고 수당 한 마리에는 3분의 1 흰식이고 어린 수당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4분의 1 흰식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받자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친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 한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수당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당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랫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랬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헷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일곱 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수당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당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돔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여기 과거 사울과 같이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안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서 감히 예수 기도를 시험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악한 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의 경험자였던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적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주님이 배제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그렇게 오히려 남이나 자신을 죽이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절대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없이 머리에 담아둔 율법적인 지식으로 변론을 일삼고 듣는 자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른 지식, 즉 진리를 가진 자의 자세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식 중에서 가장 귀중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살게 된다는 지식, 구원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도와의 대화에서는 두 사람 다 물론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율법이 귀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가 아닌 주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이기는 하지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 율법 외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묻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기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하는 것이 첫째고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이 질문은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는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바로 그 말씀을 받았던 대상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때 받은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2차적인 이해가 바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확인되느냐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에서 확증되어지는 것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율법 교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1세기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서 모세 오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별명이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별명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성경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완전한 그림자로서 진리인 구약 성경은 진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완전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었고 이것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다른 데는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선언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상반절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해나 감정보다 귀중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기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을 한 제목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앞의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 즉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도구 항목을 네 가지로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준이 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27절 상반절에 말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기 양쪽에 강조된 것은 너의와 다하여입니다. 남의 것이 아닌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스러기에 만족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너희 전체를 나에게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신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하며 사랑하라고. 그러나 여기까지도 아직 이론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신앙에 관한 한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살겠느냐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짐은 다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에 관련된 귀중한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은 27절 하반절인데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기준은 하나님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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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바로 10계명의 6계명을 이해하기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이론일 뿐입니다. 자신의 것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28절 말씀 중심으로 옳은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다 아직 이론이었습니다. 이 어떤 율법 교사는 분명히 옳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도 역시 두 가지의 명령과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까지는 아직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책장에 갇혀 있는 글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살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이고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이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천금 같은 약속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을 끼쳤어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나를 구원치 못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수도의 가르침도 내 삶에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어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약속처럼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수천의 약속과 기적과 예수도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아무 관계성이 없는 또 하나의 철학이 되고 말 뿐입니다. 여기 특히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저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고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도 이것은 바로 목숨을 건 행함이었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계속된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본 사람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해 북쪽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은 험준하고 황량했습니다. 그는 바위팀에서 음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옷은 낙타털로 만든 것을 입었습니다. 이렇듯 야성적인 용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당시의 죄악을 거리낌없이 비난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군병이 이르기까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무죄한 인간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대담하고 겁없는 선지자도 이제 그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분에게 세례 베풀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이 사형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명령한 세례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시편 119편 172절에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께 세례받도록 명령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례받기를 거절하셨다면 이는 하나님 아들로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삶이 다음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세례받으셨는데 우리가 세례받기를 거부한다면 그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